로마서 32번 메시지. 로마서의 기본 관념. 우리는 앞에 31 메시지에서 로마서를 개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세히 다뤄야 할 생명의 문제에 관한 요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로마서 각 장의 순서보다도 생명의 중요한 방면들에 유의하면서 이런 요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메시지에서는 로마서 5, 6, 7, 8장으로부터 몇 가지 기본적인 요점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요점들에 이르기 전에 나는 이 책의 기본 관념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된 꽤 긴 책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 장들 속에 압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글에는 그 글 전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사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긴 책이고 많은 요점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 기본 사상을 찾기가 꽤 어렵습니다. 로마서의 기본 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기본 사상을 믿음에 대한 칭의라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로마서의 기본 사상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들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책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로부터 아들들을 만드시어 그분이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기본 재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들의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수단으로 그분 자신을 위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많은 죄인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분의 생명을 가진 뒤에 많은 아들들이 되도록 의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죄인은 다 그분의 아들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목적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의 최종 목표는 이 모든 아들들을 함께 한 몸 안으로 건축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몸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로부터 아들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깔려있는 관념에 대한 완전한 서술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울이 이 책을 쓸 때 그의 마음과 그 영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쓴 이 서신은 이 사상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 관념을 로마서의 기본 내용으로 하면서 바울은 이에 관련된 수많은 상세한 것들을 16장 안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로부터 아들들을 만들고 계심을 이 책이 밝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요 부분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주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도 로마서처럼 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세분하기가 쉽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첫 부분을 이루고 9장부터 11장은 두 번째 부분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셋째 부분을 구성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잠시 중간 부분을 제쳐두고 다만 첫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시다. 개인적인 구원. 첫 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들의 개인적인 구원을 다룹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몸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아직은 그 몸의 많은 지체들일 뿐입니다. 8장부터 우리는 마다들의 많은 형제들을 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지만 8장은 그들을 지체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다들의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8장의 관념은 몸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거룩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마다들의 많은 형제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과 관계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다면 당신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거룩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다들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아들인 독생하신 아들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아들들인 마다들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인 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몸, 즉 교회 생활을 다룹니다. 8장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12장에서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지만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기능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몸으로서 함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몸은 반드시 모든 지방 교회들 안에서 실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지방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표현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고 그리스도는 몸 안에서 표현되며 몸은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16장에서 우리는 교회들을 보는데 겐그레아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로마에 있는 교회, 이방인의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교회들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몸 안에 계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 책의 기본 관념을 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모든 주의를 끌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을 다루고 마지막 부분은 몸을 다룹니다. 몸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적인 기능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단체적인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기능은 몸인데 그것은 수백 수천 지방들에서 지방교회들로 표현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16장을 교리적으로 쓰지 않고 실제 체험적으로 문안하는 식으로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의 문안들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1세기의 교회들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창문입니다. 이 창문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당시의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던 것에 관해 그다지 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폭로된 우리의 행실들.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폭로합니다. 나에게는 이 책의 서두에서 바울이 폭로한 더럽고 악하고 어둡고 추악한 것들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장들에서 폭로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복음 전파할 때 준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빨리 드러내지 마십시오. 먼저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즉 그들의 행실과 행동과 활동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가 어젯밤 10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나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젊은 학생을 지적하며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분필을 훔쳐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속으로 그건 별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나는 당신은 그것을 별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은 분필을 집에 가져가서 마루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한 그대로였습니다. 메시지가 끝난 뒤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떨면서 이 형제님은 제가 한 것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분필을 훔쳐서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내가 그건 별게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그것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한 것처럼 나는 동그라미들을 그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의 행실들로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을 폭로하신다면 우리는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것은 더럽고 추하며 악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짜여짐. 5장 12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행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들로 짜여졌습니다. 사과나무를 예로 둡시다. 사과를 열기 전에 그것은 이미 사과나무입니다. 그것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아니라면 사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한 것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비록 당신이 선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에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세상에 올 때 우리는 죄인들로서 왔습니다. 태어난 뒤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오래전에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위상으로 죄가 있고 그 존재가 죄인으로 짜여졌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상은 많은 이들에게 이상하게 들리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관념에는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실에 죄가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있고 죄인들로 짜여졌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행하는 죄인으로 짜여진 자들인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주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나타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될 때마다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신 죄와 우리의 죄에 있는 자아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범죄하고 우리의 어떠함은 죄인으로 짜여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요 상태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죄인들을 아들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오직 세 가지, 즉 그분의 의, 거룩, 영광에 의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우리 위에 입히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므로 의롭다. 나는 그분의 의로 완전히 덮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짐으로 우리의 죄 있는 행실들은 그 계정으로부터 삭제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전 존재를 덮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우리의 덮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우리 위에 입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그 옷을 가져다 그에게 입히라 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음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함.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 속으로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 위에 있지 않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우리 속으로 나눠주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 속으로 넣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우리 속으로 오심으로써 이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모든 내적 부분들을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적시도록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그분의 성분으로 적시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의가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치상으로뿐 아니라 성질상으로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로 여겨졌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나는 여기에 서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내 위에 입혀졌다.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분의 의가 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나에게는 넘치는 평안이 있다. 라고 강하게 간증할 수 있음을 인해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적시기 위해 내 존재의 깊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언제나 이 적셔짐의 과정 아래 있습니다. 내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나를 완전하고도 절대적으로 적시고 침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나를 성질상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신성한 본성이 내 속으로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 역사가 매우 잘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어떤 부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본성으로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성한 주입은 아직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주입이 일시적이고 우리 존재에 깊이 침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몇 분 동안 보이는 무지개와 같은데 당신이 그 위치를 찾으려고 애쓰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가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분별되었지만 겨우 몇 분 동안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새벽 집회 이후에는 아주 성인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에 그 자매는 마귀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무리 일시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입하심과 하나님의 침투하심 아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적시는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당신의 마귀 같은 행동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처럼 행동하려고 애쓴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된.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적셔졌다 해도 아직 영광 안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성화되고 있으며 그분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적셔지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완전한 영광의 영역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속박이나 제한이나 신체나 억눌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역사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에 적셔주심과 그분의 영광에 영화롭게 하심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시는 것은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지주요, 우리의 보장이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보호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 어떤 의심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분은 당신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과 협력한다면 그분은 이것을 순조롭게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시겠지만 결국에는 돌파하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분께 어떤 역경을 제공하더라도 당신은 그분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 역경은 그분께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됩니다. 조만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저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며 저를 부르셨고 위롭다 하셨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은 저를 거룩하게 하셨고 심지어 영화롭게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영광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동차나 주택 같은 것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처음 8장들의 구조입니다.